그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사실 만찬에 시작된 것이 주님께서 빵과 어떤 잔을 가지고 이제 기념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때 마지막 밤에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게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주제들보다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이제 기억나게 하신 무언가를 이제 기억나게 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만찬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했습니다. 같이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24장의 내용 배경은 예수님께서 죽고서 또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선생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저희가 집중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삶 속에 다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느 한순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또한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내용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도 거기 있으라 이렇게 하신 그곳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유 없이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가가는 이야기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주님께서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그 한번 여러분의 시간 되시면 이 앞에 쪽 부분들을 조금 읽어보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시면서 약속한 장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인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거기 있어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 다음에 두려운 나머지 말씀도 다 이제 잊게 됐고 소망도 잃고 믿음도 잃은 다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주변 사람들이 또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했고요. 몇몇 사람들은 천사를 또한 보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약속된 곳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또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지리적으로는 왼쪽으로 상관없는 곳으로 조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60스타디온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게 막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막 이렇게 큰 거리상의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조금 멀리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또한 말씀도 듣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와 같이 행복을 누리다가 주님의 임재 밖으로 딱 나왔을 때, 주님이 더 이상 눈앞에 안 보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매우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는 그 첫 걸음은 항상 내 발의 어떤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사겠다 하고서 각오라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시작은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떨어지기 쉽게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조금 소홀히 안 보게 된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주님 앞에서의 관계 안에서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솔직하게 나가야 될 것들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든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 죄가 놓여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의 어떤 시작점들은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떼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내가 약속한 곳에 너희가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곳으로 내 발걸음이 가고 있다면 내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벗어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조금 벗어난 것. 두 번째는 15절부터 한번 조금 더 읽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 글로 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하므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 재미있는 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 매우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하고 시작되는 걱정에서 또한 그 걱정으로 시작돼서 기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뭐 즐겁게 어떤 승리하는 것들을 맛보았을 때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은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더 큰 죄, 더 큰 범죄, 더 큰 위험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셨던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옆에 오셨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옆에 있던 그분은 바로 그들이 그처럼 보고 싶어하고 지금 그분께서 안 보이신다는 이유로 그처럼 슬퍼하고 있던 그 이유, 그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저 또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 어려움에 빠져서 쓰러지거나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뭐 문자로 보내준 말씀이라든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들었다든지 혹은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시거나 혹은 지체와 격려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들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여러 방면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방식, 내 어떤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19절부터 좀 보시게 되면 또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 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 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들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일단 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말에 굉장히 재미난 걸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가 생소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나 본데, 예수님께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나 본데 내가 설명해 줄게요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말하기를 첫 번째 그분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대언자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대언자,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이라 우리가 믿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또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오실 분이라 우리는 믿었고 구속할 분,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실 분이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무슨 의미입니까? 대가를 치러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었고 예수님이 또한 오늘 오전 말씀에서와 같이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막 털어놓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나, 중간에 말을 끊어야 되나, 예, 성격이 급한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쭉 들어주세요. 예,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한번 생각했던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의 완벽하진 않은 믿음의 고백조차도, 완벽한 믿음의 고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하지 못하고 모난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솔직한 고백들, 나의 실패에 대해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조차도 듣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는 그 메시아를 우리는 잃었다 생각하고 그 소망 없이 이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옆에 있지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시며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시편 51편입니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심을, 예,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것들이 끊어질 또한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신뢰하는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가 또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 안에서 주님과 비교해서 가치 없는 것들이 끊어진다면 반대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도와달라 가져나가십시오.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었으면요. 25절부터 또한 좀 보기 원합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인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의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그들의 고백들, 대언자들에 따라 오실 분이라 믿었습니다. 구속할 분이라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던 거,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돈, 새로운 지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무엇인가들. 세상들은 새로운 것들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노래들, 새로운 옷, 새로운 음식, 새로운 유행.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 자신이 정말 그들의 고백과 동일하게, 그들의 고백에 대한 것들이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주님은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동일한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이지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계의 유명한 어떤 성경 교사였던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분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설명이 필요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은혜가 그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 것이 뭐 교리나 새로운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억합니까? 어떤 이유에 있어 하늘 아버지 아들을 보내셨나, 고난과 피 흘려 왜 대가를 치르셨나, 어떤 이유에 있어 십자가에 아들 다셨나, 그 이유로 우니 그 이유가 나였었네. 내가 그 이유, 세상의 그 이유, 내가 그 죄인, 그분이 속죄물, 내가 받았고 그가 주셨네. 죽어서 자유준 그 이유가 나였었네. 그 이유가 나였음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느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빵을 지우셔서요 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셨습니다. 그러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와 같은 초점을 좀 두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만찬하는 그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빵을 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찬을 할 때 주님께 멀리 계신 주님을 부르듯이 주님, 저기 계신 주님 이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세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듯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믿는 자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서 조용히 지금 이미 나의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찬은 분명 기억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기억나게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못했던 것들이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은 그 실패로부터 이제 주님께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것들을 까먹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실패 또한 이제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또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피에 또한 주님의 몸에 참여한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억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망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망각했던 그 상태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채 기억나게 할 것들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망각에 대해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께 또한 고백함으로 이후에 있을 망각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이제는 주님의 승리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력이 움트고 꿈틀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 고백하시겠습니까? 틀린 문제를 이렇게 시험 보는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아 틀렸구나 이거는 맞았네 그러면서 맞은 문제에만 집중을 한다면 시험을 결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잘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죠. 틀린 것이 있다면 왜 틀렸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그 이유들이 있다면 내가 망각했던 것, 내가 넘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 고백하고 순종할 그 마음 또한 달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의 어떤 일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며 이해하고 분명히 확신하며 즐겨 보다 깊이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믿는다는 것은 새로워진 성품의 능력이다.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에 대하여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점유하시고 자기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을 위해 마련해 놓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이제 마련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겸손히 입을 담은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다른 존재, 즉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자신의 인도자요, 능력이요,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믿음으로 그를 섬길 때 그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하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분 앞에서 말없이 항복하며 잠잠한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으로 주실 것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한 그 존재에 대한 모습들을 이것에 설명을 한다면 존재에 대한 부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제 못하니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놓고 주님께서 내 자리에 앉으셔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벗어난 곳으로 멀리 떠나가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지만 그들이 알았지만 실패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빵을 떼어서 기억나 다시 한번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마음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만찬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또한 찢기셨구나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셔서 승리를 주시겠다 하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하나 된 몸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진정 믿음으로써 맛보길 원합니다.